회당장의 요청으로 12살 된 딸을 살리러 가는 길 가운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태는 이 사건을 비교적 간략하게 전하고 있는 반면에 기적의 종으로 오신 예수도의 이적과 치료를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이 사실을 소상히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누가복음에도 역시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사람을 치료하러 오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여인과 같이 병에서 놓여 건강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렇게 19절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에도 주님은 부름의 요청을 사양치 않으시고 따라 나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먼저 모델로 봅니다. 예수께서는 지구의 끝이라도 믿음으로 요청하는 곳이라면 친히 임하시는 주님이시고, 오늘도 이 약속은 예외 없이 또는 편견 없이 모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심을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동일한 응답을 맛보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을 비극으로 산 인생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어느 역사, 어느 사회든지 그늘진 곳, 외롭고 힘겨운 인생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 기도를 최종적으로 찾은 이 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태는 안타까워서인지는 몰라도 이 여인의 과거사를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간추리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고요.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오랜 기간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탓에 대인 공포증까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 가련한 여자의 괴로운 인생 내력을 소상히 기록해서 고침을 받은 역사가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독과 슬픔에 내 팽개쳐진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여인의 질병으로 시달린 기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열두리라는 숫자와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공교로운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도 12살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누가복음 8장 42절에요. 이 12살 된 아이의 살아난 일과도 묘한 연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겹다고 해도 이 여인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혈루병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이 단순히 앉았던 곳이나 환자가 사용하던 곳에 접촉만 해도, 아니 그 환자의 옷에 접촉만 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서 문둥병 못지않게 사람들로부터 기피를 당했던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15장 25절 28절을 보시면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피는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다 멀리하는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고 있는 재산은 다 의원들에게 치료비로 지불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12년간이나 계속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있던 재산은 다 바닥이 나버려서 이제는 치료비는 고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어려워진 형편에도 불구하고 병에 차도는 고사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는 올 때까지 와버린 막다른 골목에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보다도 비참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비운의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 세상에는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문만큼 무성한 게 없습니다. 그 소문으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시세가 갑자기 10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면 그냥 이야 하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가지각색의 소문이 있지만 이 여인이 그래도 복이 있는 여인인 것은 그의 인생이 파탄이 나려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복된 소망의 소식을 흘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될 뻔한 니느웨 성이 요나의 겨우 하루 외친 복음을 소문으로 전해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형벌을 거두신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소문이야말로 마지막 인생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머뭇거릴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돈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도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이 가련한 여인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갈급해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의지하는 것이 그때까지 남아있었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모두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힘없는 발걸음이지만 밀려가는 군중 틈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라도 만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었고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던 이 여인의 비운의 운명이 비로소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는 그래 이 밀려가는 관중에 밟혀 죽으면 죽겠다 그런 각오로 아마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2년 동안 피가 계속 흐르는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인가요? 우리 단 킨더가 와서 말씀을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죠. 그분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남대문 시장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밀려가는 남대문 시장 같은 데를 가서 자기가 보면서 이 여자의 정황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이 때로 많이 몰려다니다 보면 계단 같은 데서는 밟혀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을 각오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을 각오로 예수님 찾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 기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도 그분에게서 생명을 퍼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오늘 21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치료의 방법은 다 써보고도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본문의 표현대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확신을 갖고 죽을 힘을 다하여 자신이 가진 믿음의 확신대로 움직였고 그 믿음은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거듭하면 할수록 부정적이 되어 가지만은 여태껏 이 여인이 시도했던 것은 돈을 지불하는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예수 기독교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 하나로 행했습니다.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할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더 철저한 믿음이 됨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들어듣는 사실들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여인은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는 자신을 온전히 낫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경계의 눈초리로 볼 것이라는 생각도 또는 자신이 힘이 없어 참으로 주님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을지도 이 순간에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곁눈질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기도보다 세상이었던 것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눈을 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도 덜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는 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 자신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진 믿음으로 나간 이 여인에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간을 저주처럼 흐르던 피는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거짓말같이 멎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몸에 한결같은 죄의 성품의 피가 흘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이 여인처럼 중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로 괴롭고 힘겨웠던 중압감도 저주스럽게 괴롭혔던 죄의 사슬도 예수도의 생명의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제 하늘의 새 언약에 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새롭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5장 30절에 다시 그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곧 생명이고 이 넘치는 생명은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퍼내서 쓰는 것입니다. 병 속에 담겨있는 음료수는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듯이 주님 안에 감춰진 생명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산하는 샘물과 같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많이 퍼내도 결코 줄어들거나 가물지 않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모든 인류를 위해 쓰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치료 역사는 순간적으로 주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었어도 또 주님이 의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순전히 이 이름 없는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도구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포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스쳐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와서 능력을 포함하는 사람을 아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마가복음 5장 30절 상반절이죠. 여기에 반응하는 제자들은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마가복음 5장 31절에 그랬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가고 스치는데 누가 도대체 손을 대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므로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가 다 퍼서 누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사랑의 초청이 들리는데도 우리는 이 허약한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은혜와 생명이 넘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주님은 명절 끝날에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풍족히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이 여인처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 32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매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소매치기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이 떠미는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자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몰려다니는 군중 가운데 소매치기를 당할 확률이 많은데도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역시 주님의 이러한 능력을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매치기를 했다고 하면은 당장 예수님께서 잡아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지 않으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허락해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 믿음의 여인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코 책망하거나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그 여인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태도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마가복음 5장 3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맛본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사실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맛본 사람일수록 더욱 깊은 감동과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몇몇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처럼 예배나 경배를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저주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신 사랑의 역사에 감동해서 성령과 더불어 최고의 가치와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감동을 받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감격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함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은 우리 이성과 감성만으로 드릴 수 없고 성령과 더불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조건이 예배는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을 갖고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 감동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여인을 찾으시는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감격으로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사주의 은혜와 구원받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 받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사제의 은혜를 인하여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과 구원받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누가복음 8장 4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22절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자신을 군중 앞에 자랑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여자를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여인을 향하여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침에서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영육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육신의 치료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평생 동안의 유익이겠지만은 영원히 온전히 사제를 받아서 영원한 영광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고침받은 스스로 믿음으로 고침받은 이 여인을 주님은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히 육신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술 안 먹고 담배 안 하니까 분명히 건강이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요. 또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익입니다. 불신의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지혜를 갖게 되는 것도 유익입니다. 또 절제로 또는 규모 있는 삶을 삶으로써 재산을 모으는 것에도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육신적으로 받는 유익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귀중한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익에서 그친다면 다른 사람들과 종국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루병에 치료된 사실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끝냈다면 사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절반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냥 건강하고 부자되고 만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는 잃고 사는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이사야 53장 5절의 약속이 육신에 그친다면 다른 종교들과 크게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찾으신 것은 결코 두려움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거든요. 이 내용을 찬찬히 음미해보면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는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이 여인은 지금 육신의 고침은 받았어도 내가 내 믿음으로 고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나를 노여워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째 한마디가 따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째로 받는 은혜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들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여인처럼 들리기를 바랍니다. 따라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믿음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생명이 넘쳐나는 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든 인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은혜와 생명을 퍼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만 들어서도 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퍼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선언의 결과입니다.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다고요. 12년의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회개한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그렇게 선언하셨듯이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에 그렇게 병에서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지만 역시 앞부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은 전인적인 구원을 선언하고 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 던져진 사람이 있습니까? 남은 것이라곤 한숨과 절망과 사람들을 향한 원망뿐이었던 혈루병의 이 여인의 가련한 인생에게 삶을 반전시키신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남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이 가련한 운명의 여인의 인생은 저주에서 감사와 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더욱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보면 주님을 만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유들은 원망할 이유보다는 오로지 주님께로 가야 할 이유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미움과 낙심이 되십니까? 바로 주님께로 가야 될 이유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비운의 운명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 돌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인이 경험했던 감격스러운 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영육간에 이루어져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시는 복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탁을 드립니다.